제6과 자녀와의 관계, 경건한 자손 낳기.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지혜 강의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자녀들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될지 계속 기다리셨죠?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마더와이즈에 등록하셨을 테니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은 엄마들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삶에 대한 답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은 부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은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느낌입니다. 엄마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이 경험은 정말 가슴 벅차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모두 특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엄마로서 뭘 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회사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대부분의 회사가 비전이나 사명을 세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엄마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라기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남녀를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 중 하나는 자녀를 낳아 번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녀는 그 연합의 결과로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닮은 자손을 낳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경건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 양육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양육한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과 도구가 필요합니다. 엄마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표이자 사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녀를 길러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인 우리는 아이들의 삶에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초를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려면 담요를 떠올리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드러운 담요를 좋아하는데 담요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선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모든 선물들은 자녀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두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읽으며 자녀가 필요로 하는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 중 특히 가장 힘들게 하는 자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와 찬양팀을 하면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성취나 행동, 외모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달라진다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해도 아이들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선물은 자녀들 삶에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며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모델이 됩니다. 아이들을 항상 매번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은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인내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엄마를 화나게 할 수 있는지 아는 듯 행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와 성격이 다른 자녀는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엄마는 인내심에 한계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괜찮더라도 다음 주 혹은 내년에 그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란 오랫동안 힘든 것을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오랫동안 참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엄마는 자녀에게 민감해야 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아주 예민하게 타고나서 어떤 징계나 비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한편 리더가 되려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도 하는 강한 성격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가혹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은 가장 강한 성격을 가진 아이가 어쩌면 가장 예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엄마의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질투와 분노와 미움으로 끌어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분노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마로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완전히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참고 있다가 갑자기 사소한 일 하나로 폭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견디며 분노를 폭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로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넘쳐 흐르길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폭발시키는 대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들이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4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엄마로서의 권위가 낮아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아이들은 엄마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도 좋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아이들 앞에서 인정하며 아이들이 엄마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엄마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 살 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엄마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갈망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켜주거나 사랑의 양동이를 채워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 엄마가 최고라고 사랑의 표현을 할 겁니다. 중고등학생이 된 자녀들은 엄마인 우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은 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엄마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보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보답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는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우리는 엄마로서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저 변함없이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가끔씩은 정말 몇 번을 얘기했는지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란 표현은 헬라어로는 초가지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집을 보호하기 위해 지푸로 만들어진 지붕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춰주고 평판을 보호하며 마음을 감싸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불만을 나누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자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보호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아이들이 운전할 나이가 되면 정말 운전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은 믿어주면 믿어줄수록 더욱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며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7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녀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엄마인 우리는 그 자리에 꿋꿋하게 견뎌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부족하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본이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우리를 통해 자녀들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항상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렴, 내가 나의 생명으로 너를 가득 채워 흘러넘치게 할 거란다. 이과의 주제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아이들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 모두 우리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생 동안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